너무 우리 유명한 본문이고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또 새로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여러 해석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들에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주로 했던 메시지나 우리가 받았던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 주인으로 모신 그 마리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 물론 맞는 말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거죠. 분명히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그래도 믿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부탁했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얘기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때가 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물러서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예로도 이 본문이 쓰이고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예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와 특별히 종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수많은 어떤 그런 예들과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틀림없이 본문을 통해서 주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첫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 요한복음은요, 이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최측근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고 야고보는 제일 일찍 순교하고 요한은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깊이 있게 전달했던 사도입니다. 그 사도가 요한복음을 왜 쓰게 됐냐면 밤모습에서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바 밤모습에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제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니까 밤모습에 유배됐고 그 유배됐 때 요한계시록에 쓰게 되고 다시 이제 이렇게 풀려서 돌아와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혼탁함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뭐냐면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 있고 또한 종류는 이방인의 배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한쪽은 유대교의 배경이 있어요. 또 한쪽은 그런 배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 계속 뭘 고민하고 있냐면 성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한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오랫동안 유일신 여호와만 숨기다가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당장 여기서 큰 어떤 이뭐 갈등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혼란이 있는 겁니다. 또 이방인은 아예 신이라고 할때그 개념이 엉망이니까요. 뭐, 이 잡신이나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런 개념에서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 이런 가운데 보니까 같은 교회 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런 중에 끊임없이 유대교가 계속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절충해서 그렇지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 율법이 나쁜 것이냐?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직접 주신 구약의 율법을 왜 폐하냐?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론들이 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혼탁한 가운데 드디어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집필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성격은 다른 세 공간복음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내용이 공통적이라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사복음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나머지 셋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술 목적이 일단 약간 좀 달랐고 또 하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그냥 시간순으로 나열하는 데는 별로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참으로 우리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수많은 가운데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 딱 일곱 가지만 뽑아냅니다. 요한복음에는 일곱 가지 표적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의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가지 표적과 일곱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표적으로 삼은 것이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본문입니다. 이 첫 표적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일곱 가지 표적 중에 하나,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 또 하나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둘 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얕은 그만큼 사실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엄청난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 중에 유독 이 사건만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면서 동시에 가장 선명한 것이고 가장 첫 번째로 올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좀 깊이 있게 볼 거고 또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이 시작되기 전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땅땅땅 몇 가지를 통해서 때립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냐? 그게 기록의 목적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 인생에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이다. 왜 그러냐?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우리의 모든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 사실 끝나고 영원히 그와 동행할 수밖에 없는 영생의 축복이 열리는 것이다. 아,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예 요한복음 1장부터 아주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말씀이다. 그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다. 예.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얘기합니다. 그는 생명이다. 그리고 그는 빛이다.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보통의 언어들로 해석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경제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는 말씀이다. 그는 하나님이다. 그는 생명이다. 그는 빛이다.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시고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례 요한의 증언 그 다음에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가 누구신지를 살며시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1장 41절에 안드레라고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1장 49절에 나다나엘의 고백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장치들을 사실은 다 끝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1장을 통해서 먼저 그가 누구신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는 말씀이고 그는 하나님이고 그는 생명이고 그는 빛이고 그 안에 진리와 이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영광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는 메시아고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는 이스라엘의 임금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쭉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러냐? 라고 드러내는 첫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2장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설명을 이렇게 쭉 했다고 하면 정말 왜 그러냐? 정말 그런 것이 맞냐라고 드러내는 것이 요한복음 2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 나온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사실은 굉장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뭘 뜻하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뜻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면서 그 안에 내포된 의미가 사실은 너무나 엄청납니다. 자, 첫 번째, 이 첫 표적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이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게 이게 뭐가 대단합니까?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술법사들도 물을 피로 만들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피로 만들 정도인데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게 뭔가 대단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25장입니다. 이사야 25장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쭉 하면서 그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 주인공 되시는 메시아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벌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25장 얘기합니다. 25장 6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하는 사실은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께서 오셔서 포도주 자체가 메시아를 뜻하기도 하고 메시아께서 또 포도주를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사실은 이거 자체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가 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성취자로서의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이사야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회복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우리 주께서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주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이것들을 베풀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예레미야에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의 성취자로서 지금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이 자체가 사실은 깊은 의미에서 또 예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드러낸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조금 더 이제 깊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 요한복음 2장으로 보면, 자, 요한복음 2장에, 자,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그 아주 기가 막힌 장치가 하나 있어요.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사막 기후잖아요. 그리고 이제 샌들 같은 걸 신습니다. 모래를 늘 이렇게 이렇게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잔치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은 이렇게 물로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돌 항아리 여섯이 있는데 그 하나 한 항아리마다 한 두세 통 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양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근데 이게 그냥 뭐 씻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정결 예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3절부터 4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그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겁니다. 하지만 장로들의 전통은 한 예고 우리가 알듯이 이미 성막의 어떤 개념을 볼 때도 제일 먼저 들어가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약의 많은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정결 예식 때마다 항상 물을 뿌려주는 게 있어요. 우슬초에 물을 해가지고 뿌려주는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로 씻는다고 하는 것이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의식을 뜻합니다. 왜 정결 의식이 필요합니까? 이게 죄를 씻는다 아니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정결 예식 자체가 나타난 것은 큰 그림은 뭐냐면 율법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물이 아니라 물은 지금 정결 예식에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율법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정결 예식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대표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포도주는 뭘 뜻하냐면 예수님의 피를 뜻합니다. 정결 예식을 대표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 성찬 예식을 대표하는 포도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먼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예수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은 절대로 정결 예식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다. 이 영생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만, 즉 포도주를 먹을 때만, 즉 예수의 피를 마실 때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지금까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들이 이제 완전히 복음으로 대체됐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 정결 예식과 율법으로 자리매김했던 그 유대교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과감하게 탈피가 되어서 기독교로의 완전한 전환이 시작이 된 것이다. 옛 율법이 복음으로 대체가 되고 옛 언약이 새로운 언약으로 대체가 되고 옛 시대가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됐고 가지고 있던 모든 옛날의 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완전히 탈바꿈되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에요. 이건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포도주를 채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순히 표적을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생각을 보세요. 왜 하필 사도 요한이 그 많은 기적들 중에 사실은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기적도 있고요. 오병이어기의 같은 엄청난 기적들이 있잖아요. 나사로를 살린 그런 기적들. 그 엄청난 기적을 먼저 땅 때려 놓으면 더 강력할 것인데 그 모든 기적들에 앞서서 이걸 먼저 첫 표적으로 내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행하신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 이것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냥 그 한 사건을 통해서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정결 예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지만 그런 불완전함은 끝났다. 진실로 완전함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시대로의 과감한 대체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과 포도주가 연결이 사실은 있었잖아요. 연결이 갑자기 돌에 뭐 이렇게 전혀 없는 데에서 만든 게 아니라 물을 배경으로 해서 포도주를 만든 거잖아요.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의 의미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벌어졌다. 그가 등장함으로. 그 예수가 등장하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시대,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런 차원의 문이 열렸다.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변화되었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변화되었고 정결 예식이 성찬 예식으로 변화되었고 옛 언약이 새로운 언약으로 바뀌었고 옛 시대가 새로운 시대로 옛 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모든 것이 변화된 사건이 예수님의 등장, 정확하게 예수님의 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을, 기적의 의미입니다. 자,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너무 놀라운.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의 등장이 전 시대와 전 열방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관계가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라고 하는 그 이제 삶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는 전부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게 절대로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어릴 때, 제가 고신 배경이 있는데, 어릴 때, 우리는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돼요. 주일에.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되는데, 저희 집이 멀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지 않으면 가기 힘든 거래요. 그러니까 차량이 와서 픽업을 해주지 않으면 주일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돈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만 들어가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돈 한번 돈 안 써야지 한번 살아보시라니까. 예. 그리고 그때는 파마하면 지옥 갔으니까 파마하면 안 돼요. 여러분, 머리 스타일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파마하지 마. 이렇게. 이게 평생도록 한다고 해도 이게 보통 얘기 아니에요. 수백 가지의 율법을 매일 그렇게 살아내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당신의 핏값으로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신 거예요. 그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믿으실 때 과거의 모든 삶을 다 끝내고 올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것이 희미할 때 예수님의 등장,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희미할 때는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늘 이 생활을 같이 겸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받아들이고. 하지만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 절대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얘기는 복음이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의 반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 배경에 있던 사람이 기독교로 전환했을 때 일어난 갈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갈등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명한 복음이 계시되기 전에, 선명한 복음이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묻어 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선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기준과 배경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때로 묻어 있어요. 복음이 선명해지고 그 복음이 정말 모든 것이 끝냈구나라고 왔을 때 새로운 시작을 진실로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사실은 큰 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그럼 복음은 완벽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우리 인생에 오셨을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기준, 배경, 율법, 종교, 뭐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끝난 겁니다. 그 복음으로 이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복음으로 이것을 넘어서야 돼.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요.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은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과 이 복음이 구분이 안 되면 항상 이 안에서 헷갈린다고 이게. 우리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그 시대에 오셨고 그 예수가 우리 인생에 오셨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난 사건으로 오신 거예요. 엄청난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대체가 되어진 거예요. 기독교가 유대교가 기독교로 대체됐다고 표현할 수 있고 율법이 복음으로 대체됐다고 표현할 수 있고 불완전함이 완전함으로 대체됐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얕은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인생이 언젠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 주인 되면 그것을 채워준다 이런 수준은 아닙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은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것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신 사건이 우리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 이전에 없던 역사에 없던 그런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모든 것이 전환되고 대체가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와 율법과 기준과 배경 이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복음 안에서 완전히 바뀌는 일이 복음으로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전환되는 일들이 오직 복음만으로 전환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개혁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보다는 이 복음 자체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면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면 매 안식일날 덜덜 떨면서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이 과감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안식일날 어디까지 못 가고 어디까지 뭐 이건 일이고 뭐 이렇게 개념하고 있던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모든 매여있던 율법에서 완전히 새로운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방종이나 아니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놀라운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얘기하시는 또 약간 좀 다른 각도로 설명하면 물이 주님을 통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 같은 물이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물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포도주 같은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신앙생활의 여기가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뀌는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뀌는 그것이 시작이잖아요. 내가 과거에 옛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게 시작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어려워하냔 말이에요. 안 바뀌었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안 바뀌었으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깊은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더 깊은 개인적인 은혜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은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크다는 거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이분 자체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구약 예언의 성취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 얘기였고 두 번째 얘기는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것이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다. 엄청난 것을 얘기한다. 그것은 물은 정결 예식을 대표하고 율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 유대교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하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또 그것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 복음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정결 예식에서 성찬 예식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은 절대로 정결 예식 내가 씻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만 참여함으로만, 그 피를 마실 때만, 그 피에 관계할 때만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새로운 어떤 정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 더 이상 이제는 유대교의 시대가 끝났고 기독교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과감한 선언이면서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표적의 깊은 의미입니다. 완전히 바뀌었구나. 유대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게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과감하게 대체되어야 됩니다. 그 모든 종교와 율법이 복음으로 완전히 대체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묻어있던 종교와 율법이나 선행이나 그 모든 기타 등등이 완전히 복음으로 대체돼. 오직 복음으로 우리 모든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볼 때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이것이 구원의 시작 아니겠는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특징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세 번째인데요. 하나는요, 또 하나는 아주 이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의도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히게 이제, 이 사건 전체를 쭉 열거합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사건은, 예, 마지막 만찬입니다. 첫 번째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마지막 만찬 사건이에요. 자, 이 중간에 뭐가 또 하나 들어가냐면,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사건이 포도주 사건입니다. 예, 또 중요한 사건이 떡의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만찬이, 예, 이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자, 이것이요, 아주 기가 막히게 탁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읽었던 본문의 이후에 보면, 자, 이게 다 언제 일어나냐?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시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 백성들에게 있었던 재앙이 그 피를 받은, 피를 바른 유대 민족에게는 오지 않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피를 바르면, 어린 양 유월절에 피를 바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다, 유월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월절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 바른 어린 양의 피, 그건 뭘 뜻하냐? 예수님의 어떤 피 흘리심을 그때 얘기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켜왔던 상징적인 절기입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근데 유월절 바로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유월절 바로 앞에 지금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여러분 잘 알듯이 오병이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6장 1절부터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 유월절이 요한복음 2장의 유월절과 지금의 유월절은 해가 다른 유월절이겠죠. 유월절 바로 앞에 또, 예, 오병이의 기적, 생명의 떡에 관한 어떤 그런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세족식을 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자, 처음과 끝이 처음은 포도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를 통해서 생명의 떡에 대한 어떤 예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그 이 두 가지 사건과 연결해서, 그 다음에 피를 포도주를 나누고 떡을 나누는 사건을 다 유월절 바로 전에 요렇게 요렇게 하시면서 드디어 유월절 예 유월절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구조가요 조금 보면 기가 막힌 구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것이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살찌 끼우실 것이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찌 끼우실 것을 기념해라. 그래놓고 실제로 그가 피 흘리시고 살찌 끼우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 요한복음 전반적인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종일관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시종일관 그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것이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그가 당신의 살을 우리를 위해서 찢겨우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살 찢겨우시고 피의 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고 사단 가운데서 건져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시종일관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 이 피를 마시라는 거지. 이 떡을 먹으라는 거지. 포도주를 나누시고 떡을 나누시면서 너희가 이것은 내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이건 내 살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피에 동참해라. 내 살에 동참해라. 예. 그 십자가의 죽음은 너희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내 피에 동참하고 내 살에 동참해라. 그 피, 내가 흘린 그 피, 내가 흘린 그 살이 지금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다. 나의 십자가에 동참해라. 십자가에 동참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동참을 하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내가 온몸을 들여서 그것을 받는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오늘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오해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서도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다고 아니면 그분을 즐긴다고 아니면 그분을 환영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해요. 이번에 캐나다 갔을 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오리집이요. 저기 일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를 잃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식당으로서는 뭐 세계 아시아에서 최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던데 그건 옛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식당이 너무 큽니다. 건물도 몇 개가 돼요. 너무 좋아요. 그분들은 그 주인들은 손님이 가면 웰컴이에요. 환영합니다. 아,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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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으니까 손님 몰려오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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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 환영합니다. 예수님 내 인생 오세요. 예. 이렇게 마치 식당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신다는 건 어떤 거냐? 예, 그 식당 내가 주인인데 어떤 분이 오셨을 때 내가 내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분에게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겸손하게 그분 밑에서 그분이 종이 되는 거예요. 사장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사장으로 모시고, 예, 그분을 그냥 사장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 밑에서 종업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시종일관 성경 전체 특별히 요한복음 시종일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에 대한 얘기, 그의 살에 대한 얘기, 그의 피와 그의 살을 기념하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그의 살과 그의 피만 너희를 건져낼 수 있다고 그의 피와 그의 살에 너희가 동참하라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구조가 바로 유월절 전에 딱딱딱 놓여지면서 시종일관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종일관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사건을 당신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네, 십자가 상에서의 그 피 흘리심과 그 살 찢기우심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눈을 떠야 되고 우리는 주님의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시며 그 십자가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또 하나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이 예수님을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고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며 동시에 모든 율법을 정결 예식을 대표하는 물이 이 성찬 예식과 또 예수님의 피로 대표하는 완전한 어떤 이 복음으로 대체되는 그런 어떤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시종일관 첫 표적부터 마지막 사건까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상에서의 그 피와 그 살에 동참할 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였다고 시종일관 오늘날도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혼인잔치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혼인잔치. 이게 상징하는 바가 사실은 큽니다.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에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 혼인은 구약에서 어떤 개념으로 많이 쓰이고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어떤 관계를 혼인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인 한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또 보겠습니다. 62장 62장 5절입니다. 62장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혼인은 항상 뭐에 예표였냐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예표할 때 이런 혼인이라고 한 예표를 썼고요. 신약의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항상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대한 언급으로 혼인 잔치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이 그 내용인데 그 중에 2절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혼인 잔치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에 마가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랑이다. 내 제자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지금 금식할 필요가 있냐? 왜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혼인잔치로 비유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이런 관계 이게 혼인잔치로 비유가 됩니다. 자, 오늘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 혼인잔치가 아주 풍성하게 또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혼인잔치에 문제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물을 포도주로 만들면서 그 혼인잔치가 아주 완벽하게 또 풍성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의 어떤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 혼인잔치가 더욱 풍성해졌고 완벽해졌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혼인하는데 예수님의 역할로만 그것이 가능하고 예수님의 역할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혼인하는데 예수님의 역할이 완벽하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혼인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충분하고 완벽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 잔치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잔치는 우리 것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혼인하게 되는 신부인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너희가 이 잔치의 주인공이다. 이 잔치를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것이다. 그의 피값으로 이 잔치가 완벽해졌다. 그러니까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사역 전체를 볼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혼인 자체가 정말 완벽해졌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신랑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완벽해졌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혼인 잔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됐다는 거죠.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그 진정한 혼인잔치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먼저는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혼인잔치의 주역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건진받은 자가 얼마나 놀라운 잔치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러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광을 나타낸 게 표적입니다. 표적은 기적과 다릅니다. 기적은 그냥 기적이에요. 근데 표적은 메시지를 주는 기적이라고 뭔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적입니다. 그 메시지라고 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기적이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구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한 것을 드러낸 첫 번째 표적이 이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개혁할 수 있는 옛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죄인이고 사단의 자녀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고 있고 일평생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문제투성인 우리가 예수의 그 흘리신 그 피와 찢겨오신 그 살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변화되고 우리를 감싸고 있던 모든 배경이 새로운 체제로 완전히 대체되는 그런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더더군다나 하나님과 문제가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흘리신 그 피값으로 혼인잔치를 완벽하게 하시는 풍성하게 하신 그런 역할을 감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혼인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그 구원이 온전케 됐다는 거죠. 우리는 혼인잔치의 어떤 의미에서는 주인공입니다. 이 혼인잔치를 우리가 하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라고 하는 이 특권을 놓치지 않고 정말 믿어서 이렇게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가 사실은 많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담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기도하면 그분이 뜻을 돌이키신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기타 등등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 이상입니다. 이 메시지는.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그의 등장함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었음을 얘기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서 첫 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허락하신 것. 그래서 이 메시지는 상당히 깊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시종일관 얘기한 것은 의도한 대로 그가 메시아가 맞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메시아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피 흘림은 과거의 모든 율법을 한순간에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고 그의 피 흘림은 과거의 모든 질서 모든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는 그런 비밀이고 예. 그의 피 흘리면 모든 불완전함이 완전함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피 흘림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마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같이 이렇게 바뀌었다니, 그렇게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바뀌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믿는다고 얘기한 것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성경 요한복음 전체에 굵직굵직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항상 유월절 전에 이렇게 포도주와 그 다음에 떡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결국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었다. 결국 얘기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였다. 십자가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신 그 예수님, 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요한복음이고 이것이 사실은 성경 얘기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시종일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 이 메시지를 온몸으로 받아 그의 십자가와 그의 어떤 그 찢기우신 그 피와 그 살을 우리가 늘 받아들이고 동참하고 먹고 마시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문제있던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벽해졌고 풍성해졌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우리 주께서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역할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혼인하게 되는 이 잔치가 풍성해졌고 완벽해졌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혼인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나 다른 것들 때문에 눌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더욱 복음으로 깊이 나아가고 이 제자들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영광을 보고 믿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요한복음의 첫 표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에게도 귀중한 첫 표적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북포항 교회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눈을 계속 열어주십시오. 시종일관 우리에게 전달하신 이 복음의 깊고 넓고 높은 이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완벽하게 대체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복음으로만 살 수 있도록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는 자는 이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변화된 자입니다. 정말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과 혼인한 자입니다. 너무 놀라운 축복이 와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혼인한 자로서 포도주로 변화된 자로서 정말 복음을 가진 자로서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광을 돌리고 지으신 목적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